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따라서 간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1장에서도 봤습니다. 시험 당하는 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Consider it pure joy라고 그랬죠. 예, 모든 것을 순수한 consider it pure joy. 모든 그 시련을 순수한 그 기쁨으로 여기라. 아니 어떤 성경 consider all pure joy. 하여튼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쁨과 어떤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 있는데, 오늘은 이 시련을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이라는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영어로 보면 trial이라는 시련이고, 그 다음에 temptation이라는 거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영어 성경에도 보면, 원어 성경 보지 않고 그냥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딱 되어 있어요. trial, 시련, 그 다음에 temptation, 유혹의 시험이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걸 많이 구분을 하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올 수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또 그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한 인정받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시험을 시련을 우리가 받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시련입니다. 시련과 유혹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첫 번째 이 시련이라는 것은 시련을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온전하고 성숙하고, 온전하다는 말이 성숙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구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성도로서 죄를 또한 완전 이렇게 구비되어졌고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견뎌낸 자, 인내하는 자를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하고 구비된 자가 되어지고 또한 여기 우리가 어제 지난번에 봤던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우리가 참다가 인내하다가 중도에서 스탑해보세요. 아,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련을 참는 게 아니죠. 시련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련은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 시련을 대하는 자사가 지난번에는 완전히 기뻐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련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시련을 극복하고 시련을 대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만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우리가 정말 힘으로만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그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견디고 있는가 인내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견뎌낸다, 견뎌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그 시련을 참는 자들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다,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대할 때, 만날 때 참아야 된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쁘게 여기라고 했지만 오늘 이번에는 시험을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된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시련에 대한 문제, 대하는 우리의 자세뿐만 아니라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3절에는 이제 본론적으로 교훈의 말씀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유혹입니다. temptation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When tempted,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어려운 시험을 받으며 템테이션을 받습니다. 아, 이거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시험을 주시는 건가?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유혹의 시험들을 자꾸만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꾸만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를 하시지? 그럼 이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When we are tempted, we shouldn't ever say that God is tempting me to sin against God. 그건 아주 비성경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God does not tempt anyone. He cannot be tempted by evil. 누구에게? 악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시험을 일부러 한다면은 유혹하게 한다면 이 그러니까 템테이션이란 시험이라는 거,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요. 시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시험은 쓰러뜨리게 하는 겁니다. 이 유혹의 시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유혹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 시련의 목적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련을 잘 인내해서 결국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래 구비되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 그리고 잘 견뎌서 생명의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련을 허락하세요. 근데 템테이션,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그 목적이 쓰러뜨리는 겁니다.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유혹받는 게 죄입니까? 유혹받는 게 죄예요? 유혹받는 그 자체는 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유혹의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혹의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잘 봐야 돼요. 이 시험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When we are tempted, we should know that this kind of temptation doesn't come from God. Actually, it comes from us.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 욕심 뭡니까? Greed. Greedy. Greed desire. Greed의 greed. 욕심입니다. Greed. 욕심.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시험 유혹을 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Drag away by evil desire.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의 시험은. 그런데 이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할 때가 하는 분이 있어요. 아, 요 하나님 아니고 자꾸만 누구 탓을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 탓을 해요. 아이고, 그 누구 아무개 때문에 내가 그 이런 유혹의 시험을 받았어. 또 어떤 분은 또 하냐면 이놈의 이 마귀, 이 사탄이 나를 자꾸만 시험을 주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런 말도 합니다. 가능할까요? 근데 본질적으로 유혹의 시험의 배경은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성경은 시험을 받는 것이 오직 각 사람 시험을 받는 것은 마귀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미혹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마귀에 의해서 미혹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미혹받았으면 우리가 그 탓하는 그 죄진 거에 대한 어떤 블레임 할 수 있는, 탓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 마귀가 자꾸만 나를 시험을, 유혹의 시험을 줘가지고 제가 자꾸만 쓰러지고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나는 정말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면서 자꾸만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저 마귀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둔 것은 또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성경에서요, 우리가 유혹의 시험에 빠졌을 때,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탓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탓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탓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의해서 출애굽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에서 광에서 행진하면서 그들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맨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나중에 여호와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원망하다 보면요,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도, 모세와 아론도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과 이유를 원망하고 탓하는 그 조건들을 자꾸만 찾다 보면, 환경이나 사람을 찾다 보면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안 해요. 하나님 탓하지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 광에서 행진하는 게 뭐예요? 자기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광야에서 행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힘들어서, 내가 괴로워서 불평합니다. 환경을 불평합니다.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애굽에서 먹던 그 맛있던 것이, 자기들이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다 불평하려고 하니까 다 그런 것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불평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가 순복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우리가 거기서 빠지게 되고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 시험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곳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결국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 어떻게 보면 욕심 그 자체는 죄는 아닐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다 욕심이 있죠.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욕심의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은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많은 분에 비해서 좀 덜하신 분들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욕심은 어느 정도의 욕심은 다들 있을 거예요. 근데 욕심 그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 그 자체가 욕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 죄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결국 그게 넘어서면은 절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욕심이 그대로 가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죄까지 짓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것은 영적 죽음이고 영적 사망이고 결국 이 땅에서 죄가 장성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그게 죄가 장성한 삶이에요. 오늘 새벽기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두 아들들 어떻게 됐어요? 아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거기서 나오면은 제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갈고리 창으로 껴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자기가 가져요. 제사장 목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포션이 그 몫이 따로 있어요. 근데 무조건 자기가 갈고리를 찔러가지고 취하는 게 다 자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우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나한테 고기를 달라. 막 그럼요. 다 가져갑니다. 그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죄가 장수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수정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수정 뜨는 여자들과 성관계까지 합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의 삶은 정말 영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그 타락하는 삶, 도덕적이나 하나님의 관계에서나 인간 관계에서 완전히 타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죄가 장성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가 장성하게 되면 out of control, 컨트롤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신을 통제를 없고 죄가 우리를 통제하라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장성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죄가 우리를 잡는 삶이에요. 죄에 잡혀 사는 삶이에요.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죄가 우리를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그 배후의 인물은 분명히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기를 우리 인간이 줬기 때문에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이 잉태할 때 죄가 장성하지 욕심이 있을 때 그게 죄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제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제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서 오는 은혜로, 믿음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이 죄를 컨트롤하고 통제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내 욕심을 탐심으로 이렇게 살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 그때 우리를 통제시키고 우리를 제어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의 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르겠어요.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제가 지난주에 신년 새벽 기도회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Guarding it. I mean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By living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It means that we have to obe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It is only possible for us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Only when we follow the word of God. Otherwise, it's impossible for us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은 것은 오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 이 욕심을 그래서 잘 컨트롤해야 돼요. 우리가 다 욕심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더 많은 사람이고 더 적게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욕심이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각기 우리가 유혹을 받는 데 있어서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A에 대한 유혹은 전혀 안 돼요. 어떤 사람, 난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유혹받아. 그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그런 거 가지고 난 유혹 안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다 달라요. 유혹이 어떤 사람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지만 또 다른 사람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 그러나 A라는 것으로 유혹받지는 않지만 B라는 것, 다른 것으로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뭐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막 욕심을 가지고 막 그런 욕심이 있지만 또 어떤 분 그런 욕심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명예욕, 권력에 대해서 막 욕심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또 없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그 유혹이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욕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유혹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대상도 다르고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거를 가지고 싶거나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또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우리가 보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 욕심이 끌려질 때, 미혹될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실 것은 그걸 통제해야 되고 억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될 때 그걸 낮추지 않습니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자연스럽게 죄로 갑니다. 여러분, 욕심이 이 미혹이 돼서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욕심이 있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그런 어떤 따먹고 싶어하는 그런 디자이어, 욕심, 마음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이끌린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욕심이 결국 그녀로 하여금 실행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욕심이 실행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 그건 죄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이 실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 여인이 만약에 그때 보암직도 하고 뭐 본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탐스럽게도 할 때 그때 주여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고 자기가 딱 스탑했으면은 죄를 안 졌을 거예요. 컨트롤 못하니까 제어하지 못하니까 결국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이 돼서 미혹이 되면 벌써 그 사람이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이 되지,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스스로 이 세상의 만물들은 자정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청소하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세상의 어떤 식물이나 뭐 우리 인간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결케 하는 먹은 거에 대해서 소화시키고 깨끗케 하는 그런 자정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정결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고백할 때,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너희를 용서하시고 모든 너희 불의로부터 너희를 퓨리파이, 깨끗게 하실 것이다. 정결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욕심이 끌려 미혹이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을 때까지라도 그 전에 컨트롤했으면 좋겠지만은 죄로 실행하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죄를 낳았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아니 그 전에 욕심이 생겨서 미혹이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원위치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만 누구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런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골탕 먹이는 건가? 아니면 사탄이 그런가?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환경 때문에? 자꾸만 그 이유를 자기가 죄짓고 잘못하는 것을 제3자에게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그 죄짓고 유혹에 빠지는 것을 제3 어떤 요소에서부터 자꾸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 그 욕심에 의해서 이 미혹된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남 탓만 하고 남 원망하면 절대 그 문제를 그 욕심으로 미혹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We must be honest with our God. Especially when we tempted.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장성함에 누려야 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장성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결국 죄가 장성하게 되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회개할 수 없는 그 상태는 결국 영적 사망을 낳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유혹의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 주는 게 아니다. 유혹의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기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이 트라이얼, 시련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거는 영어로 보면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템테이션 유혹을 안 준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그런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끌려서 시험 받게 되는 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어떤 그런 유혹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내면에 있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죄를 낳게 된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으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그것이 유혹의 시험이라 그래도 하나님은 감당 못할 그 유혹의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는 거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냐. 그래서 우리가 장로기에서 뭐예요? 욕의 시험을 아무리 받아도 우리가 죄를 져도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합니까? 잃어버리지 않는답니까?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어떤 유혹의 시험을 받아도 진정 구원받은 자는 진정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그 유혹의 시험을 받아도 우리가 여기서 미혹되고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게 여기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지 말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너에게 주고 있다. 이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라 이런 거예요. 그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한결같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다.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빛들의 아버지와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지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시험을 들게 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시련과 그 어떤 유혹의 시험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 관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돼 민탁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래서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유혹에 이끌려서 죄짓고 유혹에 빠져서 정말 장성한 사망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기로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낳은 자들은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나 시련을 통과할 때나 그 우리를 말씀으로 낳은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그 시련과 유혹을 템테이션과 트라이얼을 오버컴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가? 시련을 통과하는데 왜 내가 지금 인내하지를 못하는가? 내가 지금 인내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인내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템테이션,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데 왜 자꾸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혹을 받고 있을까? 내가 이 유혹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자꾸만 이 유혹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이 자꾸만 미혹되는데 이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그 근본, 그 중심에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은 무엇인가? 내가 욕심에 끌려서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고 무감각하게 보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볼 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자기가 원하는 바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그게 죄야? 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인식은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아, 이건 죄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때로는 유혹을 받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감당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때로는 시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시련의 상황에서는 견디게 하시고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 그 죄의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미혹되지 못하도록, 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제어하고 억제시키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욕심에 끌려 미혹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의 아버지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변함없으신 신실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한 첫 열매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